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2일 백악관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한 동맹관계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미국과 한국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정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회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리번 보좌관과 서훈 실장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미국과 한국의 회동 성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먼저 그 이번 회동에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이 최근 들어서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북한에 번번이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은 주적이 아니다 이런 말도 또 같이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그리고 남북 간 대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큰 틀에서는 현재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고요. 또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두 외교 안보 정책의 수장들이 만난 목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외교 분야의 미국과 한국의 사실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 조치로서 종전선언, 한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포함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을 경우에 제시할 좀 더 구체적인 카드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얀 안보실장이 만난 이후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각각 성명을 냈죠. 예, 그런데 양측의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백악관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어서 이제 백악관과 그 청와대가 각각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강조점이 좀 틀립니다. 청와대의 그 보도자료를 보면 미국 측은 북한의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그 진정성을 재확인했으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그 내용을 있는데요. 반면에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진정성에 대한 그런 그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백악관은 북한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그 단계적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좀 틀리고 아예 그 항목이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서훈 실장인 또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전날 그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 종전선언, 제재완화, 비핵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 그 양측 성명 어느 쪽에서도 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좀 이상한 그런 부분인데요. 해석을 해본다면 미한 양측이 그 서훈 실장이 말한 대로 그 종전선언, 미북 대화 재개 방안, 제재 완화 이런 문제 등을 논의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 뭐 제재 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이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방안을 설명을 하면 백악관이 뭐 결심을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종전선언만 하더라도 국방부도 관련이 돼 있고 미국에서 국무부도 관련이 돼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 이런 것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발표는 그것이 빠진 것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실제로 어떻게 그 회동이 이루어졌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청와대는 성명에서 미국 측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 양측이 미북 대화를 다시 하는 조건을 논의했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 그 의제는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고 또 좀처럼 그 좁혀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협상 테이블에 양측이 지금 상황에서 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또 최고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들이 결국은 논의가 됐을 거고 이 발표로서는 어쨌든 계속 미국 측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조건 없는 만남 여기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있지만 내용들이 아마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훈 실장과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지금 처음 만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부단하게 그 북핵 협상 수석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그것도 여러 차례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할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지금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지만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니까 사전에 말하자면 일종의 그 전략 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상 카드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공개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 재개의 조건을 논의한 것은 분명할 텐데도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언론에 특별히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서훈 실장이 북한의 의중을 미국 측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 말 들어보시죠.
안보실장이 방미를 하게 되는 그 의도는 미국과 이제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추정컨대는 북한과의 여러 경로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가지고서 미국 쪽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일 서훈 실장이 실제로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했다면 이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은 그 북한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달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북 협상을 할 테니 가령 뭐 장관급, 고위급 뭐 인사를 해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 뭐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치면은 미국이 이것은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그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지금 미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제에 이제 그 선결 전제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제재 해제, 또 하나는 그 적대시 정책 철회 이런 건데,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 같은 걸 보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연구 중단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실제로 그 북한이 이런 것을 이번에도 대화제의 그 전제 조건으로 그런 내용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다면 미국으로서는 이건 상당히 이거 수용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종전선언 문제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얼마 전에 그 입장을 바꿔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이번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도 종전선언을 할 용의가 있으니 미국도 언제 어디서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자, 만일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런 신호를 보내온다면 그야말로 백악관은 물론이고 국방, 국무 다 나서서 이것은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고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미국이 상당히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어떤 형태로 이제 표면화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혹시 이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언급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 공식적으로 미국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그 잘 알려진 입장이지만 미국이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여기에서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내용은 바로 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제재 일부 완화나 해제를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재 해제라든지 제재 완화는 종전선언보다도 훨씬 더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그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재 문제는 상당히 입장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거일지라도 그것을 선결로서 제시를 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 재개가 사실 앞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말하자면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제재 완화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제재 완화를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말하자면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임 그런 입장하고는 달리 제재 완화도 비핵화 조치의 상응 조치로서 포함할 수 있다라는 단계적인 그 비핵화 협상 얘기를 계속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북한에 대해서 이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죠. 이 미북 대화가 다시 진행되려면 이 미국이 어떻게 나서야 할까요?
네, 양측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선결 조건, 제재 해제와 이제 적대시 정책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측 사이에 그 대화 제기를 둘러싸고 상당히 큰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교착 상태가 상당히 좀 길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좀 하면 그 대화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회담에서 내놓을 얘기를 먼저 어쨌든 그 선물로 내놔라. 그래야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마 상당히 좀 국제적 규범에도 좀 어긋나고 일반적인 그 회담하기 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도 조금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을 때마다 친서 이런 개인적인 어떤 외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 돌파구를 열었는데요. 가령 미국이 먼저 뭐 제재 완화, 해제 이런 것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다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뭐 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회담 그 재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그런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북한 모두 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북한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삼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쉽게 말하면 미사일을 발사하지 마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미국은 사실 앞서도 여러 차례 얘기한 대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 측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이런 도발 행위를 할 경우에 사실 대화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요. 또 이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수준의 그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대화는 물 건너가게 되고 긴장이 양측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더욱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대화가 재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간에 대화를 위한 어떤 물밑 조건을 따지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 마당에 이 판을 깨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백악관은 국무부도 그렇고 이런 점을 북한에 계속해서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북한도 오히려 지금 2017년 이후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은 자신들이 스스로 유예를 선언한 대로 다시 실험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화 협상에 판을 깨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제 서로 간에 상당한 관망 기간이 지난 만큼 조금 더 바짝 양측이 그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맞추는 그런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만난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수석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일련의 이런 꾸준한 움직임들 그리고 또 미 CIA 국장이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CIA 국장에 이어서 DNI 국가정보국장도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접촉들이 뭔가 물밑에서 동맹 간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깊숙하게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미한 양국이 이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백악관이 밝힌 그 성명을 보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 번영의 핵심축으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국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1일이죠. 그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은 이 같은 그 태평양에서의 중국 문제, 당시 한국은 사상 최초로 타이완 해협의 그 평화 문제를 이제 성명에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은 이번 그 미한 안보실장 회동에서도 미국이 중시하는 항행의 자유, 또 인권, 또 남중국해 문제 여기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을 그 되풀이해서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서훈 설립원 안보실장 회동에서도 논의됐겠죠?
예, 서 실장이 앞서도 얘기 드린 대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된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중요한 그런 의제로서 논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측에. 미국 측은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종전선언이 매개가 돼서 성사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북한, 중국은 이 종전선언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미국은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남북한과 중국, 미국 이렇게 이제 4개국이 이제 당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4개국 입장을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좀 그 미온적이 아니냐 이런 그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그 21일이죠.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포함해서 벌써 세 차례 이상 그 종전선언을 하자고 이제 공식적으로 제의를 했고요. 북한도 이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나도 참여하겠다 이런 그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미국은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연설 이후에 국방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열려 있다.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이 그 다기 때문에요. 긍정적입니다만은 상당히 좀 미온적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데요. 그래서 왜 미국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됐냐. 뭐 이렇게 보면은 전문가들 얘기를 따져보면은 미국의 그 국무부, 국방부 이런 그 전문가, 그 관료들 쪽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일종의 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 북한이 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일종의 그 계략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 또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종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미온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따지고 보면은 종전선언 문제는 사실은 원래 미국이 처음에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996년이죠. 당시 그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한반도가 아직도 정전 상태이니 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자 회담을 제안을 해서 사자 회담이 몇 번 열렸습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을 하려면은 당연히 종전 선언도 하게 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미국이 주도로 여러 번 그 사자 회담이 열렸는데 당시에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결국 못 이루고 말았는데 어쨌든 시작은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에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서 램버트 부차관보의 말 들어보시죠.
President Moon's speech that he gave in New York about an end of war declaration is very similar to the speech he gave last year on that same topic.
네, 램버트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이 지난해 연설과 아주 비슷하다고 말했죠. 또 우리의 우려는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주둔이나 미한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미국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선언되면 유엔 군사령부에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진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이런 그 지적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 기자가 앞서서 언급한 대로 그 한반도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목에 이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평화협정이 되면은 사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거나 이런 주장들, 특히 유엔군 사령부 해체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북한이 이런 주장들을 폈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전선언은 사실 평화협정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누누이 공식적으로든 또 문서상으로도 강조를 해왔고요.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데 대해서 양해가 있다는 그런 그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에 앞서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치적인 어떤 선언에 불과할 뿐이고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는 이것이 주한미군이라든지 또는 미한동맹과는 무관한 사실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미국 조야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입장에선 이 남북한 정상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정상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한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그 여러 그 언론 보도나 그런 것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좀 기본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월 4일이죠. 그 남북 통신선이 일단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남북 대화 재개 그리고 이를 근거로 남북 정상회담을 갖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해본다면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 지금이 10월 중순이니까요. 11월, 12월 중에 남북한이 화상 정상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남북한 간에 정상 간에 이제 회담을 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 올림픽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갈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도 갈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주석은 당연히 이제 참여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 만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가게 되면 4개국 정상이 그 만나게 되는 이런 셈인데 4개국 정상이 바로 그 종전선언의 그 당사자 서명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같이 해버리고 핵 문제도 같이 좀 해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이런 하나의 그 정기로 삼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개연성이 뭐 큰 이런 좋은 방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역시 그 최대 큰 변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결심을 할지 이 같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또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아직도 상당한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움직일지 앞으로 상당히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은 주적이 아니라고 말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1일 평양에서 개최된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미국이 최대 주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최대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얘기도 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에 미국이나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언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언급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국방 전람회에서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하는 상황에서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발언 자체로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도 얘기 드린 대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기보다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조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타진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적은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이 적이 전쟁이라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소지도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역시 이것은 그 종전선언을 포함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일단 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협상 회담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북한은 현재 그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렇게 계속 지금 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미국을 그 최대 주적으로 그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게 되면은 당신도 나를 저 주적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건 왜 문제가 되냐 이런 하나의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주적 문제를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 주적은 전쟁이지 미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상당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역시 그 주적이냐 아니냐 이 문제하고 별도로 역시 그 미국 또는 한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유화적인 제스처 그리고 또 하나는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연설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무기 개발 또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그걸 진정한 그 평화의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연설을 하더라도 이번에 보면 무슨 ICBM 같은 그런 그 공격용 무기를 놓고서 이제 이걸 했으니까 이것이 믿기 어렵다. 그런 견해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전략적인 그 변화가 아니라 일종의 협상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전술적인 그런 언급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그 언급을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 미 국무부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뭐 새삼스러운 반응은 아니고요.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밝히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 그리고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 측과 만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이 구체적으로 제안한 대화 제안에 대해서 호응하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종료한 지난 4월 말 이래로 계속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대화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 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종전선언 문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연설의 배경과 전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장애물을 가지고 온다. 행복도 그냥 오지 않는다. 반드시 회방꾼들을 거느리고 온다. 이정아 시인의 꽃이 피기까지의 한 구절이에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은 훌쩍훌쩍 뛰어넘으면서 무수히 다가오는 회방꾼도 씩씩하게 몰아내다 보면 사랑도 행복도 어느새 내 손에 와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연지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온갖 역경 속에서도 나는 내 사랑을 이룰 거야 라고 노래하는 Against All Odds, Mariah Carey의 목소리로 오늘 분위기 있게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못다한 이야기들 전해드릴 텐데요. 19살의 앳된 목소리가 인상 깊었던 그 엘비스의 첫 녹음 앨범에 실린 곡들 지난주에 쭉 들어봤고요. 그렇게 첫 녹음을 마치고 나서 한 달 뒤에 발매했던 앨범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평범했던 청년이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죠. 요즘은 가수로 데뷔한다고 하면 보통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음악을 발표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 시절에는 주로 대중들과 직접 만나는 형태의 공연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엘비스 역시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노래를 알렸고요. 또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 공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방에서 톰 파커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엘비스의 음악을 좋아했던 톰은 이후 엘비스의 매니저로 일하게 되면서 엘비스를 세계적인 스타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선 레코드사와 인연을 맺고 첫 녹음을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1955년이죠. 엘비스의 매니저였던 톰은 당시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RCA 빅터라는 유명 레코드사와의 계약을 따내게 되고요. 이후 RCA에서 녹음했던 그 곡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어떤 곡이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노래예요. Well, since my baby left me, well, I found a new place to dwell. Well, it's down at the end of Lonely Street, that heartbreak hotel where I'll be just a lonely baby. Well, I'm so lonely, I'll be just a lonely, I could die. Although it's always crowded, you still can find some room for broken-hearted lovers to cry. So lonely, baby, I'll make you so lonely, I'll make you so lonely, I'll make you die. Now the bellhop's tears keep flowing, and the desk clerk's dressed in black. Well, they've been so long on the street, they'll never, never look back. And make you so, make you so lonely, baby, well, they're so lonely, well, they're so lonely, I'll make you die. Well, believes you, you've got a tale to tell. Well, just take a walk down Lonely Street to Heartbreak Hotel, where you will be, oh, you'll be just so lonely, baby. Well, you'll be lonely, you'll be so lonely, you could die. 엘비스가 썬 레코드사에 이어서 인연을 맺게 된 RCA 빅터 레코드사에서 녹음하게 된 이 여러 음악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바로 그 노래, Heartbreak Hotel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 느껴지는 슬픔을 비통함으로 가득 찬 호텔에 비유한 그런 노래입니다. 2주 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락앤롤의 유명한 가수 빌 헤일리에 대한 얘기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락앤롤 장르 가수로 활동했던 엘비스는 빌 헤일리보다도 더 박력 있고 섹시한 스타일로 어필하면서 자신만의 특유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했고요. 특히 이 엉덩이의 마술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파격적인 춤을 선보이자 전 세계의 10대 청소년들이 그에게 더욱 열광하게 됩니다. 이 하트브레이크 호텔의 성공에 이어서 그 해에는 또 하나의 히트곡이 탄생하게 돼요. 나는 너를 원하고 너를 필요로 하고 사랑해 라고 노래한 I want you, I need you, I love you 라는 곡입니다. 엘비스는 신나는 락앤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달콤한 노래까지도 매력적으로 소화해내면서 또 한 번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죠. 엘비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Hold me close, hold me tight.
disappear. Darling, you're all that I'm living for. I want you, I need you, I love you more and more. I thought I could live without romance until you came.
락앤롤 음악으로도 무대를 압도하다가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또 다른 매력으로 어필했던 엘비스였기 때문에 그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탑스타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히트곡 행진을 이어줄 엘비스의 인생 대표작이 1956년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당신은 사냥개처럼 행운을 뒤흔들어놨지. 당신은 사냥개일 뿐이야. 라는 가사의 하운드독이라는 노래인데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절로 몸이 막 들썩거려질 만큼 아주 신나는 곡이어서 이 엘비스는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유난히 더 엉덩이를 막 흔들게 됩니다. 그 시대의 엘비스의 이런 엉덩이 춤은 기성세대들에게 거부감을 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이 엘비스의 인기를 가로막지는 못했는데요. 엘비스가 TV에 출연해서 하운드독을 부르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방영했던 그 프로그램은 유난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그의 인기를 증명하기도 했으니까요. 아, 이 노래 You and Nothing But a Hound Dog 이렇게 한마디만 어디서 들려나와도 다 같이 환호하면서 춤췄던 바로 그 노래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독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영화배우로도 큰 활약을 했던 엘비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go south 또는 head south. Go south, head south입니다.
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go south or head south.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go south 또는 head south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Did you hear the news regarding today's stock market?
No, I didn't.
It's headed south again.
Again? It wasn't too long ago that the stock market declined drastically.
Well, I guess that's the nature of the stock market. It can go south one day and pick up the next. It definitely fluctuates.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Did you hear the news regarding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 소식 들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아니, 왜?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It's headed south again. 주가가 또 내려갔대. 라고 하자 제이슨이 Again? 또? 얼마 전에도 크게 내려간 적이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Well, I guess that's the nature of the stock market. It can go south one day and pick up the next. It definitely fluctuates.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 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go south 또는 head south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Did you hear the news regarding today's stock market?
No, I didn't.
It's headed south again.
Again? It wasn't too long ago that the stock market declined drastically.
Well, I guess that's the nature of the stock market. It can go south one day and pick up the next. It definitely fluctuates.
Today's phrase is go, G-O, go, south, S-O-U-T-H, south, or head, H-E-A-D, head, south. If something goes south or heads south, it means that it's beginning to fail, collapse, or go bad. It also means that something declines in value or quality. In addition, it can also mean to make an escape or to disappear or drop out of sight.
네,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가면 올라간다는 뜻이고 남쪽으로 가면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go south 또는 head south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무엇이 나빠지다, 악화되다 또는 가치가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리막길로 접어들다, 도망가다 또는 시야에서 사라지다와 같이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젠 예를 들어볼까요?
This project is going to go south if we're not going to contribute and work as a team.
라고 하면 한 팀으로서 서로 협력해서 일하지 않으면 이번 계획은 실패하고 말 거야 라는 뜻입니다. 네, 이젠 go south 또는 head sout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let's listen i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you hear the news regarding today's stock market?
No, I didn't.
It's headed south again.
Again? It wasn't too long ago that the stock market declined drastically.
Well, I guess that's the nature of the stock market. It can go south one day and pick up the next. It definitely fluctuates.
Let's review. Go south or head south means to fail, collapse, or go bad. It can also mean that something declines in value or quality. Lastly, it can mean to make an escape or drop out of sight. Go south or head south. Go south or head south. Now try using the phrase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